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3페이지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 같이 온전히 밝아지라 하시니라. 아멘. 갑자기 여기서 예수님께 등불 이야기를 하시죠. 등불 이야기 한다는 것은 이게 밤이라는 뜻입니다. 어둡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세상이 어둡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왜 어둡지를 않느냐 하면은 어둡고 뭐 자아시고 할 것이 없이 이 땅에서 이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이 지금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달려 있는데 이 세상이 뭐 질이 나쁘냐 좋으냐를 지금 따질 겨를이 없어요. 이래서 우리 몸은 세상과 이게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겁니다. 세상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에게 불편을 주는 세상이 되면 곤란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에 살기 힘들면 이민 가고 교육 여건이 나쁘면 호주로 뭐 이민 가든지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가는 이유가 예, 세상이 그 내 몸에 비해서 내 몸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것만 따지는 것이지 예, 세상 전체를 가치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없습니다. 그래, 세상에 대해서 그런 눈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이 어둡다라고 할 때 거기에 동의할 수 있는 우리 안목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지금 틀리게 다른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왔다 이 말이죠. 천국에서 와서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천국에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천국에 관련된 이야기고 예수님의 말씀에 수긍을 해주고 거기에 수용을 해줘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만날 수가 있고 합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이의가 없죠. 간단한 문제죠. 예수님이 천국에서 사시던 분이 오셨고 그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동의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단짝이 되고 하나가 되죠. 문제는 예수님이 하는 말을 우리가 동시에 수용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세상 보는 그 관점의 현재 우리가 세상 보는 관점과 다른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등불 이야기를 꺼집어낸 거예요. 세상은 어둡다. 우리는 말해요. 저희들은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벌써 어둡다 할 때 우리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래 되어버린다니까요. 어둡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왜 어둡습니까? 무엇이 어둡습니까? 어떻게 어둡습니까? 어두운 이유가 뭡니까? 원인이 뭡니까? 어두우면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질문이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세상은 어둡다 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단칼에 잘라버려요. 단칼에. 이것은 바로 예, 천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 천국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하는 말과 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지금 천국 운운할 그런 관심사가 거기에 지금 둘 여력이 없습니다 하는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할 일을 하시고 난 내 할 일 충실하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각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입장이 뭔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따로 일을 따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속속들이 구석구석에 전부 다 예수님의 일이 다 그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예수님과 단짝이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같은 사람들, 그걸 가지고 영적인 사람이다, 성령받은 사람이다 하는데, 그 성령받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내 소속들이 전부 다 주께서 다 개입하고 계심을 저는 흔쾌히, 기쁘게, 저는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뜻이거든요. 만약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 버리면 예수님 따로, 우리 따로 되는 겁니다. 완전히 따로 올 것처럼 이렇게 따로따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누어진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배부를 때, 시간 있을 때, 여건 있을 때, 여유 있을 때 주님 생각하겠습니다. 이래 되어버리면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내 하는 일에 속속들이 개입하고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 예,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셈이 되어버려요. 전혀 그저 안셈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뭐냐 하면은 이게 대립 관계에 서로 싸우는 입장이 있습니다. 여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33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라. 정죄한다는 것은 죄에 있다 이 말이거든요. 정죄하리라 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 사람을 정죄하라 할 때 저는 아니지요 라고 우리는 한 발 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뭐라고 하냐 하면 누든지 등불을 켜고 음이라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예수 지금 이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이 더럽고 세상은 악하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내 하나만 잘 간수하고 내 하나만 바르게 살면 뭐 저러서는 뭐 상관없습니다. 라고 나올 때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수용을 해줘야 예수님과 단짝이 되고 한 통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세상이 정죄하다 악하다고 한다면 그건 세상은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저는 빠지겠습니다 하고 자기를 따로 뗄 수 있는 입장이 되지를 못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이 그게 현실화돼야 돼요. 내가 지금 나된 것은 지금 모두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수용하고 감사하려면 예수님이 하는 말은 그 세상 속에 우리도 같이 들어있어야 돼요. 저는 깨끗합니다. 세상은 더럽지만 저는 깨끗합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이게 예수님하고 뜻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뭐냐 하면 세상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개인 이야기로 돌아서는 겁니다. 개인 이야기로. 세상이 더러운 이유는 그 속에 그 세상 속에 너의 몸도 거기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남들은 더럽고 너 혼자 깨끗한 것이 아니고 너도 너 하나 더럽고 딴 사람도 더럽고 그 더럽고 꽃다발 이루는 거예요. 그 더러움이 모아지는 겁니다. 더러운 게 모아지고 꽃다발 이루게 되면 그것은 바로 뭐가 되냐? 온 천지가 다 정죄받은 더러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할 때 세상은 더럽다 할 때 저도 동의합니다. 참 세상 참 더럽다. 내가 한번 사기당해보니까 세상 이만큼 더러운 줄인데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빼놓고 세상 더러운 것이 아니고 그 더러움 속에 우리를 포함시킨다 이 말이죠.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 할 때 구원이라는 작업을 할 때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고 구원 작업 속에 우리가 하나의 재료로서 밀가루나 고추나 양파나 요리할 때 재료 들어가듯이 우리 자신이 하나의 재료의 식재료의 일부로서 들어갈 때 그런 들어간 우리를 다룰 때 그래서 이게 총괄적으로 구원이라는 것이 형성되는 겁니다. 구원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 속에 우리가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분쇄기처럼 분쇄기 속에 우리 자신이 섞여 들어가서 거기서 뭉태기로 뭐 나오는데 그 나오는 그 뭉태기가 바로 구원이라는 이름의 뭉태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작업을 위해서 우리가 소모되어야 되고 재료로 동원되고 참여되는 겁니다. 내 구원 따로 챙겨서 내가 착하다고 이렇게 유죄 입장할 그 고소할 입장이 뭔데요? 그건 형편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욥기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욥이 입을 이어 가로되 나는 난 나를 멸망하였더라면 나만을 비웠다 하던 그날 또 그날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자기 생일을 지금 저주함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가 수태할 때 우리 제가 이, 엄마가 나의 엄마가 나를 임신할 때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태어나는데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왜 태어나지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습니까? 닫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그랬으면 좋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나를 힘들게 만드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 이 말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 이 얘는 수태되면 안 돼. 이거는 임신 자체가 되면 안 돼. 이거는 아, 태중에 낙태가 돼야 돼. 왜 그런 조치를 저한테는 왜 취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 작업이에요. 우리는 오해하기를 내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안 깨지고 나는 안 부서지고. 그런데 실제로 구원 과정 속에 개입된 욥은 말하기를 주여 차라리 저를 태어나지 말게 했지 왜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처럼 혹독한 시련을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울부짖으면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불량하게 예, 공짜니까 그냥 공짜 챙기는 식으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작업에 내가 왜 꼭 그게 집어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그러한 외침을 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식으로 한다면 뭐냐 하면은 세상이 어둡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를 사용해 했어야 했다. 이런 거죠. 정답은 세상이 정죄받아야 되고 세상은 어둡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에게 먼저 찾아와서 너에게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된다. 네가 이런 식으로 힘들게 살 때 그동안 평소에 너가 아무튼 너가 건강하고 부자 되고 자식 10명 될 때 그때 아이고 옆 선생님 요새 같으면 옆 장로님 아유 옆 집사님 아이고 훌륭한 신앙님 하고 인사치레하고 반기고 악수하고 이렇게 이뻐해주고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네 눈에는 서로 신앙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훌륭해 보이지만 막상 너에게 이용 가치가 세상적으로 이용 가치가 다 없어질 때 그때 네 친구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더냐 말이야. 사늘하게 변하죠. 바로 그 모습이 진짜 천국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욥 이상으로 이 땅에서 시간시간마다 순간순간 당했던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 핸들과 그레텔이라는 건 동화책에 보면 나오죠. 예, 계모가 자기를 천대하니까 집에 돌아오기 위해서 애가 떡이나 돌멩이 같은 거 던져서 그 나중에 숲속에 집어넣어도 애 둘이가 남매가 돌멩이 따라서 그 길을 따라오듯이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깔아놓으신 천국 가는 그 길 말입니다. 그가 좁은 길 영생으로 요만 유일하게 영생만 통하는 그 길 그 십자의 길 그 십자의 길이 그런 길이에요. 아마 그렇게 욥이 탄식하고 주님이여 저를 태어나지 말았으면 하면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네 지금 누구하고 이야기하노? 지금 뭐 엉뚱한 네 이제 사람 보고 이야기해 사람 보고 왜 엉뚱한 사람도 아니 뭐 허공을 위해서 왜 이야기하는데 허공을 향하여 아마 그렇게 핀잔을 받을 것입니다. 욥이 그런 신을 다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이거거든요. 미래에서 미리 와서 미래에 만날 그분이 미리 와서 자기 구원한 사람을 방문해가지고 데려가는 방식으로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에서 미리 찾아와요. 미래. 예. 그게 천국에 미래에서 천국에 들어갈 때 그 천국에 입장하는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자신의 피입니다. 그 피를 가지고 미리 찾아와서 이 피 안에 이 피라는 사건이 발생될 때 섞여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인간이라는 이름 때문에, 예, 인간이라는 이유 때문에 남보다 더 나쁜 것이 아니고 단지 같은 아담에 소속된 아담에서 물을 받은 유기를 지녔고 몸을 지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학대하고 미워하고 싫어했던 그 죄가 섞여서 생겨버린 그 피, 그 피로 말미암아 그것을 말미암아 그것에 보상당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피로 죽게 된 그 자리에, 그 현장에 바로 나의 육적인 요소가 거기에 가미됐음을 알지요. 예. 그것 때문에 죄 없는 분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버림받아야 될 내 때문에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 사건이 피의 사건인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미래에서 미래 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서 우리 현재 우리 몸은 어떠냐? 왜 우리 몸이 어두우냐 하면은 우리가 과거에서 습득한 거, 과거에서 경험한 거, 과거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던 것, 익숙한 것, 그런 것들이 모여서, 그런 것들이 모여서, 지금의 즐거움과 지금의 행복과 지금의 내 존재의 의미를 그 안에서 우리는 그걸 이렇게 형성해요. 이렇게 곱게, 그 도그랑땡처럼 이렇게 뭉쳐가지고 그걸 곱게 생산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 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서 여러 가지 해봤던 것 중에서 괜찮은 것, 또는 해봤던 것보다 그 이상의 뭐 새로운 것, 그런 것들을 뭉쳐서 지금의 나를 만들고, 지금의 나의 즐거움과 사는 재미를 얻기 위해서 과거와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나라 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를 잃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취미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생활에 너무 반복되니까 지루하다. 그럼 취미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한 게 재미있을까? 등산 갈까? 뭐 이렇게 뭐 사진 찍을까? 뭐 어떻게 노래를 부르기 할까? 뭐 어떻게 할까? 뭐 온갖 그거 다 하다가, 그래, 이 골프가 좋겠어. 라고 골프를 선택했다면, 그 사람이 현재 그 선택은 뭐냐? 과거에 했던 경험들 중에서 이렇게 형성된 거거든요. 경험들이 모아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런 과거, 뭐 남 등산하면 나도 그거 해봤어. 난 수영 좋아하면 나도 그거 해봤다고. 역시 골프만 뭐 없어. 골프가 최고야. 라고 나온다면, 그것은 그 과거에 내가 해봤는 건데 이제 골프가 최고다 하는 그 자리는 뭐냐 하면은 바로 나를 위한 자리고, 나의 즐거움과 내 존재 가치, 나 이만큼 가치 있는 인간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자리예요. 내가 괜찮다는 거. 나는 슬퍼했어도 안 되고, 나는 승리한 자고, 난 성공한 사람이고, 나는 좌절할 필요도 없고, 난 앞으로 그렇게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권리 있는 사람이다.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성이 보장된 자리가 바로 과거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 과거라는 것은 어디서 배운 겁니까? 어릴 때부터 골프 쳤습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들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엄란하고 악한 세상이라고 정죄한 거예요. 악하고 엄란하고 정죄하든 말든 간에 우리는 기껏 배우고 지금까지 교육받은 것은 바로 그러한 과거의 사람들이 생각했다 알았던 것들을 전부 다 수집해서 지금의 내가 나를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무슨 피가, 미래에 우리를 결정지은 피가 거기에 왜 담겨 있습니까? 안 담겨 있지요. 담길 자리가 없다니까. 삼투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망이에요, 망. 망이라는 것은 외부하고 내부하고 서로 흐름이 잘 흘러가요. 예, 외부에서 뭔가 밀리면 그게 단번에 내 몸까지 스며듭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을까 하는 것은 내가 북한에 사는 주민 같으면 미니스커트 못 입지요. 큰일 나지요. 예. 핫팩트 입고 돌아다니면 큰일 납니다. 예. 내가 한국 땅이기 때문에 한국 땅에 적당한 거, 예. 카라가 뭐 입었는지 뭐 저 박지희가 뭘 입었는지 TV 나오는 그 아이돌 스타가 뭐 입은지 그거 드라마에는 그 나오는 그 탤런트가 머리 모양을 어떻게 했고 단추 크기가 얼마고 이게 귀걸이 여기는 이게 뚫은 걸 어떻게 잘 뚫었는가 뭐 그런 거 본다 이 말이죠. 그게 전부 다 뭐냐면 세상이 정죄함을 당한 세상에서 흘러 들어온 것들 속에 우리는 하는 막인데 이 막이 막 이거 거부하는 막이 아니고 그냥 소통되는 막 그냥 삼투자는 막 쓰리 압력이 오게 되면 압력이 눌려서 그게 내 몸 안에 전부가 돼버려요. 얇은 막이니까 예 투과성 있는 예 좀 자기 마음도 투과되는 그 막이니까. 그래서 교회가 위험하다는 거지. 이 교회가. 교회가 위험하다고 그럼 기도원에 혼자 신앙생활을 할까요? 나는 교회도 가봤고, 기도원도 가봤다 하는 그거는 뭡니까? 그건 미래가 아니에요. 역시 자기의 과거에 경험했던 것 중에서 거기서 자신이 한번 정립한 것 뿐입니다. 도무지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정서와 분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러한 힘도 없을 뿐더러 우리 마음 자체가 이 세상을 결별할 마초도 그런 마음을 없습니다. 못 닮아서 환장한 게 못 닮아서 그걸 따라잡지 못해서 환장했지 무슨 결별설을 해요. 주님께서 미래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고 분류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미래는 결국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이렇게 따로 짝짝짝 잡고 열리듯이 쫙! 예리하게 둘로 갈라지는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갈라지는 그냥 그들과 더 못 사귈까봐 환장하잖아요. 환장해. 그들이 나를 안 놓아줄까봐, 예? 무슨 찾기 잘라집니까? 깔라집니까? 그들과 함께 한 통씩은 몸대가 환장하는데, 예? 주께서 찾아오는 그 작업과 우리가 들이대는 우리의 작업이 완전 다, 생각이 다르단 말이죠. 어디를 가요? 천국을 가요? 무슨 천국을 가요? 천국에서 온 작업하고 다른데,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의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다른데, 어디 가기는 어디를 갑니까? 그 자리에, 그 자리 뛰기 하다 지옥 갈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을 정죄하시는 이유가 기적을 위하기 위함이 기적. 욥이 당했던 그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것은 주님 욥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일이지만 주님 보시기는 기적 받은 거예요. 구원의 기적을 받은 겁니다. 구원의 기적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또 오해하기 쉬운데요. 기적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제시하는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나면 큰일 나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일어나고 싶지도 않은 일을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으로서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그것이 그 기초가 되어야 돼요. 진정한 기적은 내가 그런 것을 믿을 일이라고 내 자신도 그걸 감히 생각도 못했다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줄기차게 밀려오는 그 과거의 나의 경험에 의하면 미래는 이런 미래가 되고 싶다는 은근히 기대감이 있는데 그런 미래를 예상하는 미래가 전혀 엉뚱한 오히려 내가 나의 과거를 소급해서 통째로 정죄해버리는 그런 사태가 일어날 때 어느 누가 자기 스스로 망가지고 붕괴되고 무너지는 그것을 수용하겠습니까? 우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수용 불가능한 그 수용 불가능한 내용이 쳐들어올 때 그게 주님한테는 뭐냐? 그게 바로 이게 내한테 안겨줄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믿을만 해서 믿어버리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야 이거 진짜 이거 내가 원했던 거야. 이런 것은 이거는 믿음 최고도 안 되는 거예요. 욥이 10자식 죽고 욥이 재산 다 날릴 때 자기 아내도 떠나버릴 때 그걸 자기가 그런 상태 되고 싶어서 사전에 철학하고 검식 기도했습니까? 주여 이 내 자식 열매 어떻게 하면 학과를 다 죽일 수 있습니까? 평소에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검식 기도한 거예요. 금요 철학 커피 마시면서 검제 철학했습니까? 이거는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하면 이 정죄함이 요한 정죄함이 요배 몸, 요배 권한, 탄생, 출생, 날짜, 그리고 신년까지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계시가, 주님의 기적이, 근원적으로, 바탕적으로, 근간, 그 뿌리까지 파고 들어가는 기적. 파고 들어갈 때, 주님, 요배 처음에는 대충, 하려 하다가 나중에는 더 깊이 파고 들어오니까 요업도 견딜 수 없었어요. 주여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이렇게 날 저질을 하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왜 내가 아들 낳았다고 할 때 왜 내 임신할 때 하나님 제 어머니가 임신할 때 왜 그때 임신을 중지시키지 않았습니까? 왜 얘 태어나겠습니까?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 그게 계시고 그게 복음이에요. 나 여기 입고 신시여 내 원하는 걸 주시옵소서. 이거는 기적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몸에다가 구멍을 뚫는 겁니다. 들어갈 드르르르 이빨 총체 다 나갈 정도 구멍을 뚫어요. 우리 내부에 우리 안쪽에 구멍을 뚫는다니까. 구멍을 주님의 계시가 사람은, 기호학적으로 볼 때, 사람은 뭔가 세상을 볼 때 최소 단위가 있어요. 세상을 해석하는 최소 단위가 있습니다. 딴 걸 다 끊어도 부서지지 않는. 옛날 그 철학가들이 세상을 볼 때 마지막 부서지지 않는 걸 원자라고 했어요. 그처럼 최소 단위에 마지막 다 꼬리 끝이고 날개 팔다리 사지 다 날아가도 끝까지 요것만은 내 거야. 요것만은 내 이렇게. 잊어버리기 싫어. 요건 내 거야. 하고 꼭 지우고 있는 마지막 곳 세상은 나 이렇게 볼 거야. 하고 지우고 도망치는 그 최소 세상을 해석하는 해석 단위가 있어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내 안에 나만, 거기는 그 안에는 나만 담겨 있어요. 아무도, 그건 예수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 안에 나만 딱 담겨 있다. 주님께서는 거기에다가 쏘세요. 거기에다 쏘아버립니다. 그래서 세상 악한 하면 우리는 동의해요. 예, 세상 악한 거 압니다. 네? 참, 이 세상이 꼬라지 뭐, 예. 아, 예, 참 더러운 거. 나도 이제 나이 좀 들어보니까 세상 더럽다.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께 동의해요.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면 니가 더럽다. 니가. 하고 따라오면 우리는 도망치기 바빠요. 아니, 호수백발 해가지고 도망치는 거예요. 마치 카다피가 관저 벙커 속에 숨듯이 마지막 나의 이거는 나만의 소독한 나만의 꿈이요. 나의 나라는 것이 끝까지 남을 수 있는 힘이 하나만 끝까지 남을 수 있는 나의 최후의 보루 최후의 자리다 라는 그곳에 주님께서는 따라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불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는 등불 되어 있지만 요새 말로 프레시 들고, 예, 전등 들고 찾아온 게 너의 세상을 보는 최소 단위에 문제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등불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이게 좀 어려워요. 뭐냐 하면은 세상, 그걸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은근히 기적을 원하거든요. 교회 다닙니다. 하나님 행운 주옵소서. 교회 안 다니다 교회 다닙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걸 기적처럼 와주시옵소서. 라고, 자기 최소 단위, 자기를 딱 쥐고 거기다가 담을 준비, 복받을 준비를 하죠. 그런데 그저, 이게 어렵다는 게 뭐가 어렵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세상 정죄하다가 갑자기 인간의 개인적인 몸을 거론하시는 이유는 이 구원의 자리라는 것이 인간 세계에는 없어요. 없는 자리를 지금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없는 자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이런 약속이 있었는데, 어떤 약속이 있었는데, 창세전에 이런 약속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너를 선택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다. 예, 그래서 어려워요.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선택했다는 말은, 너희의 구원의 자리는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현실 속에서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낼 때 버림받는 자리가 많은데, 버림받는 자리. 아버지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버림받는 자리만 만들어진다면, 그 버림받는 자리에, 예, 죄 없는 분이지만 아버지부터 버림받는 그 자리를 통째로 아버지께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을 시켜버리면, 그 버림받은 자리에 합류한 사람은 같이 그 예수님과 구원받아서 부활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방식을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이미 약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하기 좀 어떤 점이 좀 미안한데요. 그 버림받은 자리에 그게 제일 낮은 자리죠. 그런데 성경 문구자를 제가 내렸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이에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지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사람의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됐다 이 말이죠. 사람들의 종으로서. 그러면 십자가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면, 이 세상에 어떤 죄를 지어도 그냥 무기징역 받고 사형을 당할 정도, 어떤 그 살인수를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더 악한 자리, 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그 이상의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버림받는, 사람들부터 버림받는, 그보다 더 버림받는 자리,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자리를 예수님께서 장관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다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거기에다가 오라고 담아서 그 있는 자리가 같이 주와 함께 부활이 되어버리면, 그래서 이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버림받은 자리에 합류가 되려면 모든 사람들이 잘난 맛에 살아가잖아요. 나 잘났으면 이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을 어떻게든 뭘 바꾸냐 하면은, 너는 백날 잘난 채 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 너는 버림받아야 돼 라고, 그걸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그걸 그 사람이 인정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야 돼요. 그치만 버림받은 자리에 오질 않습니까? 제가 한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방금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제가 언급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묻지요. 여러분 잘 이해하셨습니까? 예, 잘 이해했습니다. 아, 이해하셨어요. 예, 보고 이제 이해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예. 교회는 사실 예배 시간에 전화를 이렇게 끊어야 되는데, 하여튼 전화가 옵니다. 전화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빌라, 아파트, 301호 주인 맞지요? 예. 지금 어디 가십니까? 네, 지금 교회 와 있는데요. 아이고, 지금 교회 갈 정신이 있습니까? 지금 전세 들었지요? 예. 아이고, 확정금 미쳐가지고, 밀려가지고, 지금 돈 다 나갔습니다. 은행이 먼저 차업해가지고, 돈 다 나갔습니다. 할 때, 예배 드릴 마음이 나겠습니까? 분명히 방금 제가 뭐라고 했던가요? 버림받은 자리에서 부활하셔서 그것이 유일하게 구원받은 자리라고 동의하고, 너무 귀한 거 봤다. 방금 했는데, 예. 이 정죄받은 세상한테 전화가 온다니, 휴대폰 때문에. 예, 전화 와가지고. 확정 날짜 밀려가지고. 다 날아가게 하셨습니다. 지금 교회 교회 가지고 그게 예배들 정신 없어요. 빨리 집에 와가지고 지금 같이 이거 지금 우리 같이 그 이제 전세 있는 사람들 지금 찾아가가지고 대면 지금 은혜 앞에 대모하고 있는데 같이 갑시다 이런단 말이죠. 어떤 그 70대 어떤 할머니께서 남편이 그 노화하면서 버린 돈 1억을 예, 부산에 있는 저축원에다가 후채권 뭐 이자 8.5% 이었답니다. 근데 5천만 이상은 혜택 못 받고 다 날리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 하는 이야기가 아, 이 귀한 시간에 이런 이야기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 할머니 이야기가 그 담당자가 그렇게 위험받았고 채권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채권은 은행 운명과 같이 가기 때문에 은행 깨지면 다 날아갑니다 말을 해준 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뭐라고 하면 그 사람을 하면 아이 바보 같은 할머니 세상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그런 것은 이렇게 지가 알아서 챙겨야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모르는 사태를 그 할머니는 그걸 몰랐지만 지금 앉아있는 우리가 모르는 사태가 일어나서 우리의 재산이 다 날아갈 때 십자가하고 그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믿음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식이에요? 나 요즘 지식 때문에 미치겠어. 지금 진짜 싸운다고. 그게 믿음이에요. 지식이에요. 그게 보험이 어떻고 저떻고 그게 지식이잖아요. 지식. 마지막 자기 최소 단위는 지금 아무도 찾아온 분이 없어요. 하늘나라에서 찾아온 사람이 없어요. 지가 이 과거에 지가 여기까지 신학을 했어. 여기까지 성경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거는 과거니 과거. 과거에서 괜찮은 거 뽑았어. 복음이라고 쥐고 있는 거예요. 꽃다발 만들어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래에서 찾아오신 분이 없어요. 미래에서. 나의 마지막 치고 있는 최소 단위, 그까지 더랑 뒤를 뛰는 분이 없어요. 예? 나 이만 하면 구원 받았겠지. 그러고 이제. 그 자리에다가, 그 자리를 뚫어, 그 자리를. 야, 이만 하면 구원 받았겠지 하면 그 자리를 뚫어. 완전히 코골을 뚫어야 돼요. 그것도 매일같이. 이러면 또 내일 되면 또 굳어져 있어요. 또 뚫어야 돼요. 건설회사에, 이거 들었던 얘기인데, 건설회사에, 아파트 새 집 얻겠다고, 그것부터 계약을 딱 하라고 하니까, 돈 일시불 다 주시기 바랍니다. 왜 욕할게요? 일시불 안 주면 덮기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회사가 신탁은행, 신탁 회사에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덮기 갈 권위가 없기 때문에, 돈 주시면 2년 뒤에 덮기 해주겠습니다. 해가지고 또 해놨더니, 신탁회사 날아갔던데, 다 날아갔어요. 그 할머니 한 마디 참 세상 참 돈 많이 주고 배하신데 이걸 누가 알려 어디서 알려줘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보고 내가 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쉽게 말이 나오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막입니다. 우리는 강력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무기도 뭐 나발이가 없어요. 그냥 막인데 얇은 셀룰로즈 막이에요. 그냥 막이라 하는 것은 그냥 외부에 대해서 그냥 개방된 상태입니다. 내가 지금 뭐 하면 재밌노 하는 것은 주위에서 우리는 들어야 되고 저쪽에서 재밌다 하면 이게 재밌는지 무조건 그쪽에 합류해야 재밌는 거예요. 합류해줘야 도저히 날아오는 것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복음을 터뜨리는 그런 공간으로 항상 제공되어야 돼요. 주님 마음대로 오셔가지고 마음대로 주의 원대로 사용하셔서 나는 그냥 막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막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미리 찾아오셔서 십자가 피로만 다시 쉽게 말해서 버림받은 자 내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예수님의 피가 외부로 마음껏 영광스러운 신분으로서 등장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장하는 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많은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 그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본인이 부인해요. 본인이 복음 전화도 돈도 안 생기고 이게 마음 왜 하나요? 그게 얼마나 복음 전한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복음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여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했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제가 객관식 문제 낼 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주여 누구십니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 중에서 다음 중 어느 게 정답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1번 나는 메시아다. 나는 구세주다. 뭐 같은 의미예요.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나는 너를 구원하러 왔다. 나는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왔다. 쭉 제일 항상 정답은 마지막이 되니까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몇 번입니까? 마지막이 정답이죠. 마지막 정답이 뭡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할 때는 나는 메시아니까 난 지식으로 수용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손 들고 앞에 나는 회개하고 나면 이 짓 하라는 게 아니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 네하고 내가 별개예요. 네가 너의 핍박을 받아야 내가 예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핍박을 우리가 왜 주님을 핍박합니까? 그것은 나의 마지막은 내 것을 포기 못하기 때문에 주께서 들을 들고 뚝뚝뚝 하면 누가 이거 저 누가 허락받고 내 공사합니까? 내 공사한데 내 안에 들으면 이거 감추고 싶은 건데 감추고 싶은 건데 왜 공사합니까? 주께서 등불 들고 허락시 비추면서 문제는 이 몸이야. 몸들이 모여서 꽃밭을 이어서 세상이 들어온 거야. 세상이 더럽다 하는 것은 세상의 공기가 더럽다 방사능이 퍼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세상을 만들고 있는 그 인간 하나하나의 몸이 더럽기 때문에 세상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몸을 거룩한 이유는 주께서 구원한 것도 예수님의 자기 몸을 바쳐야 구원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홍해가 갈라졌으면 좋겠다. 물리를 끌었으면 좋겠다. 매 날개였으면 좋겠다. 맨날 우리는 외부적인 기적때는 구원받는다 하지만 주께서는 우리의 더러운 몸 주님을 핍박하는 그 몸이 실제로 구원의 현장입니다. 구원이 시작되고 구원이 마감되는 현장이에요. 그 현장이. 우리의 몸에서 이 더러운 인간아 네가 더러우니까 세상이 더럽게 보이지. 내가 보는 더러움과 네가 보는 세상 더러움이 달라. 이 말입니다. 나는 네가 더러워. 네가 더럽다고. 뭐 보고 말했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 의인이고 아이고 놀고 너는 나를 핍박해. 이 핍박이에요. 하루 이틀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핍박할 거예요. 예. 우리는 우리의 몸을 단단한 삼투막이 아니고 뭐 건전한 나만이 챙길 수 있는 나만이 건전하고 깨끗할 수 있는 몸의 공이기 때문에요. 주께서 주변에서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예. 자식이 애를 미고 남편이 애를 미고 가만두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오지요. 주여, 이럴 것 같으면 차에 태어나지 말아야지. 내가 자살할까요? 내 인생 왜 살지 모르겠다. 이래서 내 살 이유를 모르겠다. 그럼 주께서 뭐합니까? 그렇게 네가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은 바로 네가 버림받은 자라는 것을 네가 스스로 알아라 이 말이죠. 버림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다루든 너는 입 다물고 있어. 이 양이 버림받은 건데 이왕 벌써 버림받은 건데 버림받은 쓰레기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던지 쓰레기가 무슨 말이 많냐 말이죠. 쓰레기라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매일같이 들을 뚫고 구멍 뚫고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버림받은 예수님이 스스로 만든 장만한 십자가라는 버림받은 자리 십자가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그 죄인의 요소를 마치 임플란트 할 때 이빨 할 때 심지어 심는 것처럼 예, 그 썩은 이빨 토르내고 후에다가 납땜인가 금땜인가 뭐 하는 것처럼 우리는 썩은 그 중심줄을 집어내고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피를 싹 집어넣죠. 집어넣으면 그거 뭐 몇 분도 안 가요. 가면 그거 다시 했다 우리 씻고 나는 이 복음 하나 딱 까먹으면서 그것도 또 납땜해요. 그러면 또 뚫어요. 이게 내 건데 그래? 이걸 미끄러워서 또 너의 또 자존심 세우려고 또 뚫어버립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회개하게 되는 거. 그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의 기준은 오직 피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허접스러운 우리를 통해서 증거케 하시는 겁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세상스럽습니다. 교회 나오는 육, 기도하는 육, 전도하는 육, 심지어 회개하는 육까지 우리는 평생을 살아도 육적인 육밖에 할 재주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이 바로 주님을 핍박하는 버림받은 자식인 것을 가면서 또 똑똑히 느껴집니다. 이 버림받은 자리가 주께서 구원해내는 불가능의 자리요, 기적의 자리요, 바로 믿음의 자리인 것을 우리는 왜 진작 몰랐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야 될 인간이 아직도 지탱하고 있는 것은 주께서 서시고자 함이인지 함이기 때문인 줄 알아오니 이 서심을 영광스럽게 자랑하고 영광스럽게 이길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이 350장 찬송.